매일 성경 순서에 따라서 시편 말씀 저희가 같이 상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6편 말씀인데요. 시제 표제가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가 정확하게 어떤 맥락 가운데서 기록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 수 없고 단지 전통 가운데서 아, 다윗이 이 시를 기록하였구나 그 정도만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절 한절 살펴보면서 과연 시인이 어떤 마음으로 이 말씀을 기록하였는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책망이라는 단어 그리고 징계라는 단어가 우리 눈에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인은 뭔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상황을 하나님의 책망과 하나님의 징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인이 얘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또 다윗이 고백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 나를 책망하실 수도 있고요, 나를 징계하실 수도 있지만은 뭘로는 하지 마셔달라는 겁니까? 주의 분노로, 주의 진노로 그렇게 하지는 말아주십시오. 왜냐하면 주님이 분노하시고 주님이 진노하시면은 그 앞에 살아남을 자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너무 두려운 것이죠. 주님 나를 다루어주시는 것 제가 그거 달게 받겠습니다. 그러나 너무 심하게는 하지 말아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굉장한 고통 가운데 무언가를 하나님께 아뢰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인의 고통은 과연 무엇이었겠습니까? 2절 말씀인데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수척하였다라는 것은 단순히 이렇게 살이 빠지고 갸름해졌다, 저에게서 이렇게 좀 찾아보기 어려운 모습이죠. 저랑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수척했다는 것은 다 소진되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기력이 빠지고 쇠하여져 버렸다,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더 심각하게는 뼈가 떨린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뼈가 떨리는 경험을 혹시 해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이거 뼈가 떨리는 게 과연 뭘까? 저도 이 정도로 경험을 해본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생각해봤는데, 저도 얼마 전에 이렇게 허리가 좀 다쳐가지고 병원에서 그 주사, 그 꼬리뼈 주사 놓잖아요. 꼬리뼈 주사 맞으니까 그게 혹시 뼈가 떨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 들더라고요. 진짜 거기를 딱 눌렀을 때 와, 그 느낌, 그게 계속된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뼈가 정말로 달아버릴 것 같은 그런 고통, 정말 심각한 그런 육체적 고통 가운데 지금 이 시인이 놓여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기력이 다 쇠하여 가고 있고요. 그리고 정말 우리 몸의 근간을 이유는 그 뼈가 흔들리고 떨릴 정도의 그러한 상태, 그런 아픔 가운데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거기만 멈추지 않습니다. 3절을 보면요,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기서 영혼이라는 것은 단지 우리의 어떤 심리적 상태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전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과 감정, 우리의 생각, 영혼, 그리고 우리의 육신까지 통틀어서 우리의 전인이 떨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괴롭고 정말로 힘들다고 호소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완전히 소진되어 버리는 상태. 전통적으로 이 시는 병상의 기도로 읽혀져 왔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육체적인 고통, 그것을 넘어서 큰 심리적인 압박 가운데 지금 시인이 하나님께 아뢰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입니까? 어느 때까지입니까? 언제까지 제가 이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제발 살려는 주십시오. 주님의 징계를 이제 멈추어 주십시오. 주님의 분노와 주님의 진노를 나에게서 거두어가 주십시오.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4절에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구합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하나님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 구원해 달라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랑이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애정, 애착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겠죠. 우리가 잘 아는 헤세드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언약의 사랑, 신실하신 사랑. 주님 그 사랑을, 주님의 언약을 기억하셔서 나를 한 번만 살려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나에게 돌아와 주십시오. 왜 돌아와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주님이 마치 나에게 등을 돌리고 계신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이 상황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주님, 다시 한번 그 얼굴을 돌이켜서 나를 바라봐 주시고 멀리 떨어져 계신 주님, 나에게 다시 한번 가까이 와 주십시오. 그래서 나를 살려 주십시오. 제발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해 주십시오. 사실은 우리의 인생은 이걸로 정리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서 뼈가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무엇을 찾고 있는가, 누구를 의지하고 있는가, 거기에서 인생의 방향은 또 인생의 결말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정말 다행스럽게도 이 상황 가운데서 시인은 누구를 찾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 나에게 언약하셨던 그 주님,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상황이 마치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 나를 책망하시는 것 같을지라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들, 뼈가 떨리는 고통이 있으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시는 것 같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으십니까? 그래도 다행입니다. 그래도 다행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기 때문이죠. 이 아침에 주님의 얼굴을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에 우리의 희망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인은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구원을 구하면서 상당히 구체적인 근거를 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망 그리고 스올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이 땅에서의 생명이 끊어진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스올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말할 때 죽은 자들이 가야 할 곳을 얘기할 때 스올 또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생명이 완전히 끝나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버린다면 뭘 못한다고 말합니까?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고 주께 감사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기억하다는 말과 감사하다는 말은 모두 예배와 관련된 표현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을 증언할 수 있는데 이 땅의 생명이 끊어지면 더 이상 그거 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시인은 호소하는 것이죠. 하나님 내 목숨 살려주신다면, 하나님 내 이 병에서 나를 회복시켜주신다면, 이 공고한 상황에서 주님 나를 건져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계속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을 높이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좀 떼쓸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의 제목을 갖고 나아갈 때 하나님 이거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문제 도와주십시오. 그럼 제가 주님의 이름 당당하게 높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어려운 상황 주님 건져주십시오. 그래야 제가 주님의 이름을 사람들 가운데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시를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보면 좀 뻔뻔하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여기서 끝나버리면 누가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제 마지막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셔서라도 나를 건져주십시오. 나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6절을 보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은 거예요. 특별히 밤마다 그렇다고 얘기합니다. 밤마다. 낮에는 그래도 버틸만 하잖아요. 해가 떠 있을 때는 그래도 우리가 정신 차리고 견뎌낼 수 있잖아요. 근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외로움이 몰려오고 두려움이 몰려오고 오만 가지 생각이 말 그대로 우리의 마음을 휘감고 그래서 눈물밖에 나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고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만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7절을 보니까요.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눈의 문제를 얘기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였다. 그리고 또 어두워졌다. 눈이 어두워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눈물을 너무 많이 흘리면 시력이 실제로 나빠진다고도 합니다. 너무 많이 울어도 눈이 나빠질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시인이 눈의 고통을 얘기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눈이라는 것은 특별히 성경에서 인식의 기관이죠. 뭔가를 바라보고 또 이해하게 되는 기관이고 또 그것을 관찰하고 관망하고 해석할 수 있는 기관이 바로 눈입니다. 근데 그 눈이 지금 쇠하여졌고 어두워져 버렸어요. 상황을 제대로 판단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고통이 너무 극심해지면은 우리가 상황을 제대로 분간하지 못하는 것이죠. 우리가 쇠하여지면은 지금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그 상황들을 옳게 해석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을 더욱더 심각하게 만드는 존재들이 여기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내 눈이 어두워졌습니다. 이 대적들이 갑자기 나타났어요. 이 대적들이 정확히 누구인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이 대적들이 하는 일은 분명합니다. 내 눈을 어둡게 만드는 것이죠. 내 사리 판단을 흔들리게 만드는 거예요. 뭐라고 말할까요? 야, 하나님 너 지금 정말 큰 진노로 대하고 계셔. 넌 이제 끝났어. 너에게 소망 없어. 너 여기서 못 나와. 끝이야. 하나님 너 도와주지 못해. 아니, 하나님 널 버렸어. 그런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들려오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원수들은 실제로 내 주위에서 그렇게 말하는 악담을 늘어놓는 사람들일 수도 있지만 사실은 내 내면의 소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고통 가운데 울부짖을 때 계속해서 우리의 내면에 다른 소리들이 들려오는 것이죠. 넌 끝났어. 넌 끝났어. 그래서 우리의 눈이 쇠하여지고 어두워지고 마는 것입니다. 근데 8절에서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어요. 8절에 보니까요.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신음할 때 특별히 원수들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속삭이면서 여러분의 눈을 어두워지게 만들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뭘 들으셨다고요?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원수들은요, 이 울음이 모든 것이 끝났다라는 증거라고 얘기합니다. 너 계속 울지? 그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울고 있지? 되는 일이 없지? 몸은 아프지? 그거 너 끝났다는 얘기야. 근데 시인은 그것을 반전시킵니다. 하나님 뭘 들으셨다고요? 내 울음 소리를 들으셨도다. 내 우는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셨대요. 내 눈물을 주님이 아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안 나올 때는요, 그냥 울면 됩니다. 그냥 울부짖으면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구원해 주세요. 그거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거기에서 우리의 눈이 밝아지고 우리의 눈이 진짜 현실을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진짜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내 울음소리를 듣고 계신다. 오늘도 우리 하루 살아가는 동안 많은 일들을 만날 때, 많은 어려움들을 만날 때 하나님 듣고 계신다. 하나님 내 한숨소리, 내 울음소리, 내 탄식을 듣고 계신다. 그 확신 가운데 나아가시는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맞다. 끝난 게 아니다.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지.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맞아. 하나님 듣고 계시지. 완전히 새로운 전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시편의 아름다움은 이 워드플레이에 있습니다. 원래는 뭐가 떨렸습니까? 내 뼈가 떨리고 내 영혼이 떨렸어요. 근데 이제는 누가 떱니까? 원수들이 떨어요.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해서 떨어요. 나에게 끝났다고 말했던 그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제 떠난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부끄러워서 물러가게 됩니다. 물러간다는 것은 여호와여 돌아오소서라고 할 때 그것과 같은 말이에요. 그들이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까이 오시니까 원수들이 떠나게 됩니다. 이 시가 병상에서의 기도, 고통 가운데 드리는 공동체의 기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 가운데서 기도되었고 또 찬양되었다는 사실은 오늘 우리가 역시나 이 찬양을 또 이 기도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다라는 그런 근거가 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결정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5절 말씀인데요.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저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아멘. 지금 이 시인 또 다윗은요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사망과 스올에서는 하나님을 기억할 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도 없습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의 끝에는 어떤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이 사망의 문제, 스올의 문제, 죽음의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병 중에 고쳐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고 소생될 수 있습니다. 그건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근데 결국 우리가 인생의 끝에는 이 사망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이 시를 드렸던 시인도 다윗도 또 이 시를 모두 같이 불렀던 그 공동체도 이 죽음의 문제를 피해갈 수 없었습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이 시를 어떤 소망을 가지고 읽을 수 있을까요? 네,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이 시를 우리의 기도의 제목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은 이 사망의 문제, 스올의 문제를 뚫고 지나가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도 이 시인처럼 하나님 앞에 간구했죠. 하나님의 구원을 정말로 정말로 간절히 구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신실하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응답하셨죠. 그러나 죽음을 피하는 방법으로 응답하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죽음에서 한번 건져주는 것으로 그냥 병이 낫는 것으로 그렇게 구해주시고 그렇게 응답하신 것이 아니었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셨고 그 사망 한복판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주님은 사망을 통과하신 분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죠.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스올을 뚫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일으키시고 다시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도 이 시를 심지어 다윗보다 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수 있습니다. 이 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주님, 제 병을 고쳐주십시오. 제 고통의 문제를 주님 다스려 주십시오. 제 마음의 문제, 내 깊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슬픔을 주님 헤아려 주십시오. 나를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더 확신 있게 이 노래를 부를 수 있고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사망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 그것을 너무 많이 잊고 살아요. 우리는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은 사람들인데 이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부활의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시작되었는데 그리고 마침 주님께서 마침내 다시 오실 그날에 온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과 영원히 거하게 될 것인데 우린 너무 우리의 눈이 쇠하여지고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서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밖에 못 보는 것이 우리의 연약함이고 우리의 부족함입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사랑하시는 3일에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눈을 들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담대함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의 질병을 놓고 기도하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더 확신 있게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 우리는 소망을 가진 자지. 원수들은 결국 떠나가고 부끄러움을 당하고 물러갈 것이다. 그 원수의 끝이라고 할 수 있는 사망을 이기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도 영원한 승리를 주실 것이다. 그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이 아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고통 가운데 우리가 부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것만큼 감사하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다른 거 찾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판단을 신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신다는 것, 우리 가까이 계신다는 것, 그것만큼 든든한 일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을 신뢰하고 주님이 주시는 그 소망 가운데서 담대하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는 순종의 발걸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시편의 주제처럼 병중에 있는 분들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까이 있는 가족들, 우리 교우들, 또 우리 이웃들, 병환 가운데 고통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특별히 정말 육체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문제, 또 마음의 문제로 신음하고 괴로워하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 주님의 사랑으로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새 생명으로 비추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살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이름을 높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인생의 공고한 문제들 가운데 우리의 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이 쇠하여지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의 눈을 열어서 진짜 현실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